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 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6번에 걸쳐서 장애 및 만성병 회복에 대한 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문제점과 우리들이 해낼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어떻게 장애 및 만성병 회복에 관한 회복 방송을 하게 되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98년부터 도박, 알코올, 마약 중독 회복에 미국 알코올 회복 모임의 중심적 회복 이론인 12단계 회복 원리를 안내해 오면서 늘 미국 사람들처럼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한인들에게도 정서적 고통 극복을 위해서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해야 하겠다는 그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또 주위에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그날 갑자기 돌아가신 목회자 한 분도 계셨고 네.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두 분이 투병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바로 어제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으시고도 평소와 똑같이 식당 문을 여실 정도로 생활과 삶을 포기하실 수가 없으신 분의 모습을 보았고 다른 한 분은 암 수술을 받으신 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생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고 세상에 대한 배신감과 무너져 내린 내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음을 다잡다가도 매 순간 다가오는 끔찍한 생각들로 순간순간 미쳐버릴 것도 같고 모든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면서 또 가끔은 나보다 더한 사람에 비교하고 나 스스로 나를 위로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지운다고 하셨는데
이런 생사와 삶의 변환 끝에서도 아픔과 충격을 내면화시키며 승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위 분들을 목격하면서 2002년도에 카온피아 인터넷 전문 상담 사이트에 중독자 가족 만남의 광장을 열었고 그 안에 천사들이 고난 회복장을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요. 선교사님께서는 당시 천사들의 고난 회복장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는 우리들을 연단시키시려는 큰 계획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을 극복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실 수 있는 천사들이십니다. 중독증 이외에 질병, 정신 및 신체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회복 12단계의 영적 회복 이론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천사들의 고난 회복장을 준비하였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셨던 것을 볼 수 있네요.
예, 실은 중독자들도 정신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네. 외관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려서 성폭행을 당해서 그 일로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더러 봅니다. 네. 이렇게 5년 전부터 만성병과 정서적 고통 회복에 관심을 가져오다가 2004년도에는 수곡동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장애인 친교 카페를 소개받고부터 네. 장애인들의 영적 및 정서적 회복에 관한 글을 시리즈로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럼 선교사님께서는 장애 및 만성병 회복에 대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져오셨네요. 2004년도에 장애 및 만성병 칼럼의 시리즈로 글을 쓰셨을 때 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가 궁금하네요.
워낙 중독 회복 내용 글이나 회복 방송은 많이 읽고 청취는 하셔도 내 이야기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네. 별로 의견을 주시지 못하는 것이 통례입니다만 그렇죠. 당시 여러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제약점이 있어도 우리들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의 신체적인 제약은 어쩔 수 없지만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들의 현재 상황에 다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선교사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진심으로 지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훌륭한 치유 상담가세요. 마음으로 쓰신 매번 멋진 칼럼글이에요. 고개 들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상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없다죠? 우리들은 장애 아닌 비장애자. 언제 장애자가 될런지 모르고 살아가는 비장애인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저희들에게 좋은 영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힘을 넣어주시는 선교사님이 자랑스럽기만 할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특히 장애, 만성병 환자들은 스스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선택의 자유와 유연성을 제재하여 장애와 질병이 그들을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바람에 생각, 감정, 행동 등에도 제약을 받게 돼서 결국 이들 모두는 정서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라는 말씀은 만성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기대합니다.
예, 또 한 분은 선교사님 저희 장애인 선교회에서 작은 소식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격월간으로 많은 부수는 아니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몇 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곳에 선교사님의 글을 싣고 싶습니다. 장애 만성병 회복, 정서감정제거조사 이것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지요?
네, 의견을 주신 분들의 글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시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글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애와 만성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다니엘 앤더슨 박사는 오늘날 건강 문제의 80%는 만성적인 병이나 장애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만성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애자 수를 약 48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WHO 보고서에 보면 전 세계에는 약 6억 명이 여러 장애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양상은 좀 다르지만 중독증의 경우처럼 장애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정서적 고통을 겪게 돼요. 장애 문제로 세계 인구의 약 25% 정도가 고통을 겪고 있고 장애자 중에 80%가 저인컴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재활이나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세계적 인구 증가 추세 그리고 의학개발과 치료 발달에 따른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년계층 증가, HIV, 에이즈 감염 확산, 교통사고, 전쟁으로 인한 부상 등은 더 많은 사람들을 장애자로 살아가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 장애자 처우 및 재활은 주요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암이나 당뇨병도 만성적인 질병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과 당뇨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요?
미국에서는 인구 5명 중에 거의 1명꼴로 당뇨병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네.
암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2002년도 기준으로 1천만 명이 넘으며 이 중에 남자는 450만 명, 여성은 560만 명으로 남녀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성은 유방암이 많은 것에 비해서 남성은 정립선 암이 많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수치를 근거로 해서 볼 때 전 세계에서는 5명 중에 1.3명이 암과 당뇨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암의 종류가 무려 270여 가지나 되며
네.
의사들은 한 번 암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완치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늘 건강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암과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번에는 장애자와 만성병 환자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게 되는지 그 경로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나 만성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들의 고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 부자유자나 발달장애 또는 만성적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및 육체적 부자유에서 받는 고통. 둘째는 주위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그릇된 시선이나 행동 또는 국가나 사회에서 제대로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지 못한 데서 오는 불편함. 셋째는 첫째와 둘째로 인한 본인 자신들이 마음고생, 즉 본인들이 정서적 반응일 것입니다.
만성병이나 장애 문제에 대한 실제 고통사연이나 기사 내용이 있으면 한 가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보도를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만 2006년도 6월 2일 장애자 한 분께서 기차에 몸을 던진 사건을 민중 언론 참세상에서는 중증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국 사회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노르웨이와 한국과 축구 평가전이 열렸던 지난 6월 2일 한 장애인이 인천 간석역 철도 위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고 박희현 씨는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현장에서 늘 자신의 동지들과 함께했던 장애인이었다. 특히 그는 재작년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장애인들이 28일간 농성투쟁을 전개할 때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장애 아동들의 교육권 쟁취를 위해 싸웠다. 그것은 본인의 지난 날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 신념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했던 서름과 차별을 적어도 자라나는 장애 아동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려는 박기현 씨의 힘겨운 몸짓이었다.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박기현 씨는 그가 가진 장애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제대로 된 교육 한번 받지 못해 글도 읽을 줄도 모르고 말 주변도 없던 그가 유일하게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수단은 투쟁이었다. 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늘 휠체어를 타고 경찰 틈새를 뚫고 도로를 누볐다. 도로를 점검하고 경찰 방패에 부딪히고 온 몸을 던졌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다른 세상으로 몸을 던졌다.
고 박기현 씨는 올해 94세 노부와 함께 살았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그러하겠지만 박기현 씨도 평생을 골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가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것은 물론 박기현 씨의 형님은 뇌종양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 바로 며칠 전 운명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박기현 씨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이제는 팔걸이가 떨어져 나가고 다 망가진 전동 휠체어뿐이었다.
그러나 이 사회는 박기현 씨의 죽음에 대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박경석 교장은 울분을 토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 처박혀 죽음을 당해도 수도관이 터져 방바닥에 누운 채로 얼어 죽어가도 가족의 손에 죽어가도 철로 위에 몸을 던져 죽어가도 이 사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13일 열린 추모제 참석자들은 박기현 씨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임을 강조하며 장애인 생존권 보장과 활동 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추모제 참석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서 70만 명 이상 되는 중증 장애인들은 거의 대부분은 집에서만 처박혀 살거나 시설장들의 돈벌이로 이용되고 있다며 장애인들은 시설과 집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있는 사회가 없고 가족들도 부담스러워한다. 그들은 스스로 부담되지 않기 위해 감옥 같은 수용시설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말했다.
예, 기사 내용만 읽어봐도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박기현 씨는 평소에 장애 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대폭 증설하라 는 구호판을 목에 걸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고 박기현 씨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그분이 소원하셨고 마지막까지 외치셨던 장애 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대폭 증설하라는 이 같은 구호를 저희들과 함께 세 번 크게 외쳐서 생전의 고통 속에서만 살으셨던 고 박기현 씨 영혼을 위로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장애 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대폭 증설하라. 장애 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대폭 증설하라. 장애 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대폭 증설하라. 네, 이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닌데요. 가정에 장애 문제가 있으면 가족들도 사회에 대한 불만과 일반이 잘 모르는 그 정서적인 고통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주 잘 보셨습니다. 가족분들도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겠죠.
한 장애자 친목 카페에서 정신장애자 가족의 올바른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아주 감명 깊게 제가 읽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대신 소개해드립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우리들 가족은 환자의 긴 투병 생활에 지쳐 있습니다. 진정 재기를 위한 현명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새로운 약물 개발로 많은 환자들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른 많은 치료 기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의 제거나 억제가 환자의 생활 능력을 회복시키지는 못하였으며 자존심과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회의 편견과 낙인, 차별 등은 해소할 수가 없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재기는 환자 자신 내의 과업이며 가족도 전문가도 도울 수는 있어도 재기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환자의 생각은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이 낫게 해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족은 환자의 잃어버린 능력의 회복과 불이익을 없애주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환자의 자신감을 회복하여 미래를 계획하며 재기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들을 성취하려면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가족협회라는 모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장애인 가정에서 대처해야 할 실질적인 현안들을 소개해 주신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환자 가족들이 암협회나 여러 봉사기관에 솔선수범하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중독자 회복 모임에도 가족들이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앞으로 장애 및 만성병 환자들을 위한 한인 가족들의 친목 및 회복 모임 기관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장애인들의 삶도 향상될 것으로 보며 적은 노력이지만 우리들이 지금 진행하는 장애 및 만성병 회복 방송이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 및 만성병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 중에서는 의사의 지시로 처방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물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요. 사회에 대한 불만 또는 신체적 및 정신적 급박성 때문에 더러 난폭한 행동을 일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자, 이럴 때 가족이나 이웃 또는 친구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십니다만 먼저 우리들은 일부 장애자들이 난폭한 행동을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음을 이해하셔야만 대처도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자존심이 낮고 충동을 조절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좌절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둘째, 피해 망상이나 환청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 때문에 자기 방어 목적으로 난폭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문제 해결 능력의 결핍과 인지 기능, 즉 기억력, 판단력, 추상력, 사고 능력 등도 결핍되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처방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더러 부작용으로 환청이나 망상 증세를 보여서 간혹 난폭한 언어나 행동을 하는 경우에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에게 말을 걸어보고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거나 흉기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아주 침착해야 하고 차분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며 환자를 자극할 만한 어떠한 말이나 행동도 해서는 안 되고 섣불리 환자에게 다가가거나 환자가 들고 있는 흉기를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여러 사람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내가 혼자서 제지시킬 수 있다는 등의 영웅적인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선교사님,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종합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여덟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용하며 위협적이지 않은 태도로 단순한 내용을 천천히 말한다. 둘째, 불안하다는 표정을 짓기보다는 염려하는 태도를 취한다. 셋째, 논쟁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환자의 말을 잘 들어준다. 넷째, 두려움이나 고통을 호소할 때는 공감해준다.
다섯째,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여섯째, 현재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상황에만 신경을 쓰며 지나간 일들까지 들춰내어 말하는 것은 절대 피한다. 일곱 번째, 감정적으로 흥분이 될 만한 주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허락 없이 가까이 접근하거나 몸에 손을 대지 말고 환자가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선교사님, 미국에서는 가족들이 돌보기가 어려운 정신계통 장애자들을 따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어떤지요?
예, 미국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는 정신병원 수용 치료에 의존하였지만 근래에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서비스로 대폭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실례로 1960년대 미국 미시건주의 정신장애자 중에 96%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30년이 지난 1994년도 조사에서는 정신장애자 중 80%가 오히려 지역사회 내의 주거시설에 거주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사회생활로 향한 재활치료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경우는 어떤 실정인지요?
우리나라에는 태어난 정신병 환자의 80% 이상이 부모님과 같이 가정에서 살고 있고 미국은 50%, 일본은 70%라는 말들을 합니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서 점차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주거시설, 공동작업장 등이 만들어져 지역사회에서 치료하고 재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비추어보면 아직도 정신장애자의 완전 자립은 어렵습니다. 정신장애자들은 증상과 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중복장애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 체계와 지지 자원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애 문제 전문가들은 일하는 것이 제일 좋은 치료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왜 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현대 사회에서는 일한다는 것은 곧 산다는 것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장애 환자들에게는 일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뜻 그 이상의 의미가 됩니다. 복귀시설이나 센터에서 교육과 훈련만으로 보내기만은 지루해하며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일하며 치료하는 것이 사회 복귀의 목표가 될 때에 증상과 장애를 갖고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긍지를 더 갖게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할 때에 집에서 장애인을 돌보아오던 가족분들도 더 자립의 기능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이중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제일 좋은 치료법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네.
네,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으면 정서적 고통도 클 텐데요.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들이 암 대처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조기 발견 및 치료이고 둘째는 건강한 삶 추구, 즉 바른 식생활과 활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인 첫째 방법은 최첨단 의료 장비와 의사들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본인 스스로가 장기적으로 해내야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자나 만성병 환자들은 아무리 훌륭한 보조기관이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서 그 증상이 호전되거나 나았어도 자신의 육체적 고통과 정서감정을 영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장애 및 만성병에도 영적인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육체적으로 어디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바위돌과 같은 하나의 현실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큰 현실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은 그 현실에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대응을 하느냐는 우리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While we cannot control the reality of our illness or disability, we can choose how to respond emotionally and spiritually to that reality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영적 성장 선택으로 육체적 및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시니 벌써 마음에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데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신체 및 정신적 장애, 암, 당뇨병, 고혈압, 에이즈, 중독증 이들 모두는 원인을 잘 모르는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경부터 자녀들이 암 퇴치를 위한 부모 모임 400여 개, 백혈병 모임 60여 개, 남성 암 환자 모임 500여 개, 유방암 환자 모임 20여 개, 신체적 장애에 대해서는 내용별로 수백 개의 회복 모임 및 단체들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알코올 회복 모임의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생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 12단계 원리를 통한 영적 성장은 우리들의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켜주게 되어 삶을 보다 편안하고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게 해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즉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일고 있는지요?
요즘 한국에서는 시, 군, 지방 단위로 장애자 협회가 있고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협회들이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장애 회복 및 지원 기관에서는 12단계 회복 이론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일부 장애자 협회에서는 장애자 의식 개혁 세미나가 열리고 있으며 장애자 자신의 의식 개혁이 먼저 시작되어야 주변 사람들도 장애자들에 대한 의식을 달리 할 것이라는 과감한 의식 개혁을 주장하며 장애인들을 돈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관심이란 초점으로 봐달라는 주제의 발표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전보다는 차차 나아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자나 만성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께서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하시면 영적으로 성장되어서 의식개혁에도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정신적인 개혁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우선적 과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교사님, 벌써 선교사님의 다음 방송 시간이 기다려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해서 힘은 들어도 우리들의 신념까지 흔들려서는 안 되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우리들의 영적 삶은 영원히 우리들 자신들의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난이 심해도 우리들이 영적으로 힘이 생겨나야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 장애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지신 고 박기현 씨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장애 및 만성병 회복에 동참하시는 청취자분들의 영적 회복 다짐을 위해서 One day at a time,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은 한 회복 동참 가족임을 상기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하루만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날들의 고통은 이미 다 지나갔으므로 되돌아보거나 슬퍼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해서도 염려나 걱정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오. 다음 날에 오늘이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동안 장애 및 만성병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알고 지키고 개선해서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편.